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실제는 8절 말씀만 설교를 해야 됩니다. 7절까지는 지난주에 설교 다 했는데 오늘은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3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오늘은 굉장히 힘든 예배가 되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출세를 하거나 돈을 벌거나 명예가 있거나 아니면 건강해지거나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이 오늘의 제목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밤낮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은 너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면서 디모데 너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바울은 디모데를 만난 이후부터 지금 로마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곧 죽게 될 그런 자리에까지 있으면서 그가 놓치지 않는 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 디모데를 향한 생각이에요. 디모데를 생각해요. 디모데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나요. 왜냐? 그 어렸던 디모데가 자기를 따라왔어요. 복음 때문에 따라왔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도인데 집이 있습니까? 마땅한 뭐 일거리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가는 데마다 돌로 맞고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고 가는 데마다 쫓겨나고 가는 데마다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기를 복음 때문에 따라온 그 디모데. 그 디모데가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나서 오늘날 보면 에베소라는 큰 교회에서 아주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디모데만 생각하면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누구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실제 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는 참 그러면서도 복음의 동력자예요. 같이 고생하고 같이 달려가고 같이 애쓰며 같이 눈물을 흘리는 동력자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따라 나올 때 보면 지금도 성격을 보면 우선 나이가 상당히 어려요. 그리고 좀 병약해요. 병이 있어요. 고질병이 있어요. 거기다가 성격이 우리처럼 이렇게 담대하고 좀 강인하지 않고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부끄러워하는 형이에요. 두려워하는 형이에요. 그런 디모데가 이렇게 담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감사하죠. 생각할 때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3절에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한다는데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모데 그러면 바울 사도의 가슴을 치는 생각이 두 개가 나타나요. 디모데만 하면 떠오르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니까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이에요. 디모데의 눈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디모데는 눈물의 사역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역을 하는 자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가슴 아리하며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사역하는 그 사역 성도들을 보면서 자신의 감정이 쓰러지는 것처럼 아리는 것처럼 아프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눈물의 사역자예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눈물의 사역자. 그는 사역을 하면서 디모데만 생각하면 눈물.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는 자였어요. 성도들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사역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사역을 생각하면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역자였다. 그러니까 디모데만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눈물, 이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디모데를 향해서 생각나는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5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디모데 그러면 생각나는 게 눈물 그리고 거짓이 없는 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꾸미지 않는 믿음이에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가 고난을 받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가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는 믿음이 아니라 거짓이 하나도 없는 순전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이에요. 진리 가운데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디모데는 바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정말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추종자예요. 정금같이 불에서 연단연단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순결한, 순전한 그런 믿음을 가진 소유자라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 이 눈물과 참된 믿음, 이것이 디모데를 규정하는, 디모데를 묘사하는 두 단어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사실은 묵상했는데 어떤 사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의 이미지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과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뭘까? 우선 뭐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참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신 분,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 이것이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하나, 그분은, 그 권사님은 눈물의 사람. 눈물의 권사님이다. 눈물의 성도다. 사랑과 열정을 품고 있는 그런 성도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 맨날 소리 지르고 불평만은 그분 불평, 잘난 척, 조금 난 게 얌전, 조금 난 게 무관심, 아니면 그냥 예배 시간에 조는 거, 뭐 하자 그러면 불평하고 안 따르는 거, 불복종, 이런 것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눈물과 믿음이 떠오르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 두 가지가 떠오르는 이런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얼마나 정말 정말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근데 궁금하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눈물은 많은데 참된 믿음이 없으면 어떨까? 참된 믿음은 가졌는데 눈물이 만약 없는 그런 종이라면 어떨까? 눈물과 참된 믿음, 어느 게 여러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제가 만약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는 뭐 눈물도 참된 믿음도 아닐지 모르는데 혹시 있다 생각하고 제가 만약 눈물의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을 섬기는 게 좋겠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기는 게 좋겠어요? 자, 눈물의 종이 더 좋다, 참된 믿음의 종이 더 좋다, 그 두 개가 나누어지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진리를 가져야 되지만 진리는 차갑고 메마른 것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으로 감싸지는 것이 진리여야 됩니다. 사랑이 넘쳐나는데 진리와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랑은 이건 감정이에요. 믿음과 참된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이 사람이 소심하고 나이도 적고 병약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것이 없는데 그가 가진 영적인 재산이 뭐냐면 눈물과 참된 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 디모데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바울 사도는 5절까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 디모데가 6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디모데가 뭔가 지금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어쩌면 코로나는 아니로구나 하여튼 뭐 이런 지진이나 또는 식량 공급이나 가뭄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말다툼이나 분쟁이나 교회 안에 어떤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 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를 해서 디모데가 지금 뭔가 침체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 것을 듣게 됐어요. 그 사랑 눈물과 그 참된 믿음을 가진 디모데조차도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네가 가지고 있는 사명, 네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특별한 은사, 능력, 사명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목적, 이것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야, 이 바울이 이런 말을 쓸 때에는 디모데는 눈물도 있고 참된 믿음도 가진 좋은 성도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성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사도는 6절에서 그러한 믿음의 바탕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믿음의 소유를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너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불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갖다가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휴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는 한순간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 사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식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이 바울이 그 디모데를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의 은사를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꺼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식어서 사그라들게 하지 말고 다시 불타오르게 너의 은사를 생각하고 이걸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너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의 사랑의 눈물, 너의 참된 믿음 거기에다가 네게 준 사명을 불태올려라. 그런 사역자가 되어라.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또 한 주 동안 또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위해서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는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끊임없이 돌이키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깨닫지 아니하고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느냐, 어떤 소명을 주셨느냐, 어떤 사명의식을 내게 주셨느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내게 특별한 재능을 뭘 주셨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살라는 거죠.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생각하라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 속에서부터 불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불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닥불 피워놓고 둘이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이거 뭐 유행가 가사인데 모닥불이라는 거, 그 노래 보면 모닥불 우리가 이렇게 피워놓으면 활활 타오르다가 나중에 보면 잿더미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불은 있는데 까맣게 불이 없는 것처럼 되잖아요. 믿음의 사명이라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타올라야 된다. 그렇게 그냥 불이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고 타올라야 된다. 믿음의 하나님의 은사를 생각하고 그 은사를 끊임없이 불타오르게 하라고 지금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그렇게 우리는 불태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그 은사를 보관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두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두 달란트로 두 달란트를 남기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다섯 달란트를 주신 것은 다섯 달란트를 남겨서 열 달란트를 가져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걸 꽁꽁 싸두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야 하나님 주신 은사 여기 잘 보관하고 왔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인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사가 활용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짐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배 다스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걸 불태우라는 거죠. 그것이 6절까지 말씀이에요. 디모데는 바로 그런 사람인데 그 은사를 바로 키우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아마 복음사역자라는 은사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복음사역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경고하고 있는 조심해야 될 피해야 될 마땅히 경계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첫째로 경계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요. 사실 너무나 막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더구나 바울 사도가 살아가던 이 초대교회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핍박이 있어서 목숨을 잃게 되고 핍박을 받고 돌에도 맞고 죽게도 되고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핍박과 위험과 모든 것이 생기는데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건 두려워하는 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 두려워해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뭘까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또 뭐죠?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힘이 됩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자, 능력의 마음이라는 뭘까요? 갑자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사람이 되면 능력이 생겨서 뭐든지 할 수 해내는 그런 능력자가 된다는 걸까요? 능력의 마음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능력의 마음이란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 사역자나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확신감을 갖다. 그 바로 능력의 마음이란 그런 거예요. 해낼 수 있다는 마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늘 듣잖아요. 바로 이게 능력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은 뭘까요? 사랑의 마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완수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복음의 사역자로서 일을 하다가 보면 많은 시련과 내부적으로 겪어야 될 너무 많은 것이 있는데 그때는 근신하는 마음.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모든 것을 견뎌내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그것을 참아내는 마음, 이것이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 사역자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반드시 이걸 내가 완수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기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절제하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참아내고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이런 근신의 마음, 이 세 가지만 있다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근신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네가 비록 너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 평가 기준에는 별로 표준적이지 못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너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던지시고 네가 복음의 사람으로 되었을 때는 그 복음을 주시면서 너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담대할 수밖에. 우리가 항상 외우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다음에 뭐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2절 말씀이에요. 엄청난 그런 분이에요. 누가 능히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놨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 나라의 백성이라고, 내 집의 아들, 딸이라고 이렇게 하신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나요? 능력, 사랑, 근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고를 해야 될 것은 복음을 가진 자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이겨내고 모든 것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셨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견뎌내고 다 참아내고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바로 우리의 사명을 불타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경고하는, 경계해야 될 마음이 뭐냐면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에 있는 말씀은 뭘까요? 뭘 경계해야 될까요? 7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했다면 8절에서는 뭘 하지 말라 그럴까요? 네?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를 그러므로 자 나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라고 돼 있어요? 부끄러운 자들이 되지 부끄러워하지 말라. 첫 번째가 우리가 어떤 위험한 일에 대해서 괜히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어떤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가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거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고 창피해 이거 부끄러워 이것도 문제라는 것이에요. 두려움과 부끄러움. 여러분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두려워하는 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뭐 있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두려움 못지않게 강력하게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될 게 뭐냐면 부끄러워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죽을까 봐 손해될까 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 주의 증거.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우리 주의 증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의 증거가 뭘까요? 이 말은 이 헬라어 용어는 말이죠. 이렇게 써놓고 해석을 한 두 가지, 세 가지로 합니다. 우리 주의 증거. 그러니까 우리 주의 증거인데 이걸 이 의를 갖다가 목적으로 바꾸면 뭐냐면 우리 주를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주님을,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게 목적으로 쓰일 때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주의 증거가, 그 다음에 우리, 이게 주격이 되어서 우리 주께서, 주가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교훈,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과 함께 관계됐던 주님의 말씀이며, 뭐 주님의 했던 일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했던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이 땅에서 했던 그런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이 가르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걸 합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면서도 그런 것을 부끄러워해요. 옛날에 제가 직장을 다니고 이럴 때 보면은 아 교회 다니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회사의 부서에 나온 뭐 경비가 있다 하자. 근데 돈이 좀 남았어. 그럼 이 돈 가지고 안 써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사람 다섯 명이니까 나누기 5 해서 나누어 갖자. 아 나는 과장이니까 조금 더 가지고 5점 조금 더 가져가고 나는 부장이니까 조금 더 가지고 넌 대리니까 좀 덜 가져가고 뭐 이럴 때 아 이거 이러면 안 되지 해야죠. 출장을 갔다 왔는데 돈이 남았어요. 이걸 반납을 해야 되나? 출장 가서 내가 아껴 썼으니까 내 돈인가? 이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양심적인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이 괜히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주일날 일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데 좀 물건 깨진 것도 살짝 해가지고 줘야 되는가? 아, 정말 두려운 게 많아요. 거기 그런 얘기가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바로 이 부끄러움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 예수 어디 가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저 밖에서 친구 만났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친구를 만났는데 나 교회 다닙니다. 교회 예수 생명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럼 그 상대가 어우 그러세요 그런 게 아니라 좀 창피하시겠네요. 안수집사라고 예수생명교 안수집사 그러세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아합왕이 누구죠? 아합왕이 누구죠? 아합 모르겠네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부끄러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 이게 안 부끄러워하는 것이 부끄러워 말라니까 아, 난 안 부끄러워. 이게 더 문제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복음의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이 일이 부끄럽지 않다. 그럼 사람들이 야 요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 제가 무슨 이런 한국의 유명한 이 목사님들이 만들어 뭐 세바시 이거 아시죠? 혹시 세바시? 세바시가 뭐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서 15분 동안 뭐 얘기하는 이런 유튜브에 보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정은 집사님 혹시 보셨어요? 그게 뭐 관심이 없죠. 나훈아 노래가 관심이 있지. 사실 뭐 세바시 이렇게 관심이 있겠어요. 세바시 참 좋은 얘기. 근데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새뚜새라는 걸 또 만들었다고요. 그건 유명한 목사님들 뭐냐면 세대를 뛰어넘는 세상의 메시지인가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새뚜새인가 뭐 이런 만들었는데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뭘 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제가 어젠가 잠깐 보면서 코로나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잘 못 사는데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담대하게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고백하고 예수를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누구를 만나도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에 인터넷에서 내가 아까 그 새띠생가 거기 밑에 보면 댓글을 내가 쭉 읽어봤는데 댓글을 쓰면은 좋은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야 정말 세상을 뛰어넘고는 이 세대를 향한 메시지들을 가르친다니까 얼마나 좋을까 해서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좋은 참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1도 없어 그런 거는요. 예수쟁이 때문에 세상이 망해. 예수쟁이들은 지 돈만 생기나 교회 먼저 짓지 마라. 교회 짓느라고 헌금 뺏어가는 고리대금업자들 뭐 전부 이런 거야. 니네가 무슨 세대를 뛰어넘어 세습하는 목사들 뭐 전부 이런 댓글로 나와 있어. 야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요. 그런데 세상이 지금 우리를 보고 왜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세상이 사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서로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과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좋다고 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돈 번다는 건 제가 보기엔 성경에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원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뭐 이런 건 전부 다 세상의 가치관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러운 세대가 되어버렸는데, 오늘 바울사도는 그 디모데에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 사실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로마나 똑같은 거예요. 로마 시민들도 많은데 거기는 아데미라고 하는,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어마어마한 큰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 뭐 참배객들이 수만 명이 몰려요. 거기서 일하는 창녀급 뭐 이 여자 사제들이 천 명이 넘어요. 매일 그 사람들이 저녁에 잔치하고 제사하고 이래요. 그런데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어떨까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야 예수 믿어 부끄러운 일이죠. 다이아나 신을 섬기는 나는 다이아나 신의 아들이다, 이게 훨씬 더 모양이 낫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 오늘날도 어쩌면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질지 몰라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아마 부끄러워했는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말을 써요. 아마 복음이라는 게 좀 부끄러웠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세요? 복음이 부끄러우세요? 혹시 친구분들한테 또는 아는 사람한테 사업의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어떤 고객 때문에, 또는 뭐 나하고 가까운 어떤 친척한테 예수 믿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우세요? 예수를 말하는 것이 부끄러우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우세요? 내 딸한테, 내 아들한테 내가 예수 믿는 집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우세요? 복음이 부끄러워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의 증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또 하나, 두 번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바울은 누구냐? 주님을 위해서 옥에 갇힌 자들. 갇힌 자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 바울을 보면서 이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로 생각한 디모데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저 먼 오지에서 고통을 받는 그런 우리의 선교사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교회 안에서 헌신하며 애쓰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힘들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부끄러움, 정말 힘들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히는 자 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얘기라고 했어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끄러워해져도 안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당하게 되는 그런 어떤 조롱, 모욕, 비판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 우리 주보 교회 소식에 보면은 성경 말씀 거기에 보면 마가복음 8장 38절이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8장, 거기 보면 파란 글씨로 두 번째 마가복음 8장 38절 이렇게 쓰여 있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는 예수님이에요. 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누구를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는 그 사람을 주님조차도 부끄러워한다 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 날에 마지막 날에 와서 아, 이 집사 난 나를 부끄러워했지 나도 네가 부끄러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거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했느냐면은 예수님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아우 좋은 고백하는데 그러면서 알아둬라 내가 잠시 후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사장 서기관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주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돼? 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는 그날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했던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자 그렇다면 두려워도 말고 부끄러워도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그러고 두려워도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갖다가 높여가지고 정말 축복해 주마. 내가 너희를 높여가지고 아름다운 지위에 가게 해 주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성공하고 출세한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마. 내가 너희들이 이름 있고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마. 네가 골프 치는 사람이야. 너 챔피언. 올해 10번 만들어 주마. 네가 사업하는 사람이야. 네 가게가 네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8절에 보면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뭐라고요? 복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차라리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핍박이 있으면 차라리 그 불이익과 핍박을 당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하여금 조롱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모욕을 주고 그러는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모욕을 받으라는 거예요. 조롱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사업이 너무 좋아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만사가 형통해서 이 땅에서 축복받습니다. 그런 말을 성경책에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고 땅에 장사하게 되고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죄도 없는데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사람들의 모욕과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 한번 내려와 볼래? 이런 조롱까지 받아가면서 죽어가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받기 직전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산다는 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듯이 우리도 우리의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디스해버리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해. 나를 부인해버리고 십자가를 내 십자가 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내 눈물 너의 거짓없는 믿음 나 정말 생각해요. 그렇지만 네 속에 있는 너의 사명감 불태워요. 다시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아요.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너는 복음을 위해서 위대한 용사가 되어라가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조롱당해라. 핍박을 받아라. 감옥에 가게 되면 가라. 두드려 맞게 되면 맞아라. 핍박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받으라고 이런 권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결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이제 마지막 날 밤 저녁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할 거야. 그럴 때가 되면 너희들은 먼저 생각하는 게 너희보다 나를 더 먼저 미워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을 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한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소속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을 핍박하는 거야. 너희를 구박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소속되지 않고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니까 핍박은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죽었던 그분이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말씀했다면 따라야 되죠. 우린 죽었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 여러분 죽었습니다. 고난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수 믿으면 큰 교회 가면 다 좋아지고 조그만 교회 가면 다 고난받는 거 같이 설교를 해요. 조그만한 교회 가면은 고난받는 거 이런 거 설교를 하는데 큰 교회 가면 강남 가면은 집사님들 행복하지요. 여러분 참 우리에게는 걱정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이 앞길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어주시니까요. 우리 건강 자기 매일 피트니스 가서 운동하니까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거기에 가서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아 절로 갈까? 절이 좀 날려나? 복을 주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말씀을 주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그냥 생고생하고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냥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으면 주여 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오직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아멘도 잠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요걸 또 잘못 생각을 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아까 1장 16절에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절 바로 뒷줄에다 뭐라 쓰냐면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은 하고 가로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기까지 가로를 딱 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이 말은 오직 복음을 쫓아 복음과 함께 뭐를 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아니 아멘 했던 게 갑자기 복음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그럼 더 죽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줍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쫓아 복음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죄에서 건져낸다는 것도 구원이지만 어려움 가운데서 걷어내는 것,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건져내는 것, 경제적 어려움에서 병마 중에서도 근데 우리가 겪는 어떤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모든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악한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종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것이 은혜라고 능력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다시 주보를 보시면은 아까 읽었던 말씀 그 밑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홀수 번호는 제가 읽고 짝수 번호는 여러분들이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홀수 번호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이럴 땐 진짜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말이죠. 세상의 지혜로 막 생각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그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혜를 냈느냐? 거기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 전도를 하면 믿게 되면 구원하게 되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 세상 지혜나 지식이나 세상의 방법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알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해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무식한 방법, 어리석은 방법, 미련한 방법을 썼어요. 그런데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믿는 자를 구원하게 된다는 걸 그걸 하나님은 기쁜 방법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표적을 찾아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셔야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같은 예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믿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갈릴리 촌구석에서 살아나며 나사렛 촌구석의 사람이 그리고 그 젊은 나이의 사람이 가문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며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봐라. 그러니까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이런 유혹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의 군사고 그 백부장 같은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 아들 어이 내려와봐 한번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조롱을 받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원했어요. 오늘날 세상이 똑같이 그거죠. 예수를 믿으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번쩍한 집들도 생기고 로또도 팍팍 당첨되고 아들도 좋은 학교 가고 회사 아버지 아빠도 진급 팍팍 되고 뭐든지 좋아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백성들은 하고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헬라인들 유대인들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혜를 찾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 위대한 사상이나 철학 이런 것을 원해요. 예수를 믿어. 야, 어떤 사람이 갈릴리에서 태어나가지고 갈릴리 촌에서 살았는데 장가다 안 간 서른 몇 살이 무슨 길벌이 애들 젊은 갈릴리 이 어부들 한 열댓 명 데리고 돌아다니고 아줌마들 한두 명 따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 복음을 받아 나를 믿는 자는 천국이 있다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그래가지고 구원을 얻냐? 최고의 우리가 어떤 삶을 얻겠느냐? 얼마나 미련하고 유치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조롱 부끄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3절에 보니까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절에 뭐예요? 유대인은 표적 찾고 있고 헬라인은 그런 지혜를 찾는데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요, 구원자요, 이걸 우리가 전하니까 그걸 듣는 유대인은 거리께요. 그걸 딱 들으면 아이고, 말도 안 되네. 구약 성경 레위기서나 이런 데 보면 죄진 가장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십자가 나무틀에 발려서 죽는데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주원자라 저주받는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받아들일수록 마음에 꺼리껴져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보면 정말 미련한 얘기예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분이 구원자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바울사도는 위대한 고린도 선언을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유대인도 좋고 헬라인도 좋고 누구라도 좋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이 말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낼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도록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어디 있을 수 있나요? 두려움이 어디 있을 수 있나요? 고난이 뭐가 무섭겠어요? 그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셨는데 그러면서 그분을 전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왜 두렵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비웃어요. 예수 잘 못 믿어서 요즘에는 비웃음을 당하는데 조롱거리가 돼. 예수 믿는 것 X가 저러냐. 예수를 못 믿어서요. 안 믿어. 잘 안 믿어서.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서 조롱을 당하는데 이 당시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세상이 자기들과 틀리니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비웃음, 세상의 비판, 반대, 냉소, 모욕, 조롱, 박해, 핍박.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쫓아서 바로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으세요. 오늘 이 말씀은 해석이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기서 오직이란 단어보다는 원어에 보면 차라리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가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냥 헛된 고난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연고도 없이 쓸데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이, 올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송을 하겠습니다. 정말 같이 한번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일어서서 한번 같이 부를까요?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후렴부터 합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결단을 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쫓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인 걸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 거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셨고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주지 아니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복음의 사람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